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보통 히브리 사람,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은 조상의 허리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허리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지만 고대 언어는요 이게 표현이 다양하지 않고 한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의미하는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는데요. 야곱의 허리는 우리 왜 얍복강가에서 야곱이 처음서 씨름하다가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환도뼈가 위골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즘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 허벅지 관절이라는 표현하고 여기에서 허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장애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허리가 부러진 거죠, 따지면. 그런데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오늘 엄청나게 많은 후손이 생겨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고 하는 명령대로 애굽에 사는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정말 많고 강한 민족이 된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것은 야곱의 부러진 허리로부터, 부러진 허벅지 관절로부터 나온 그런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고 강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묵상할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돌보게 하셨거든요. 그 애굽은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우리 왜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키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야곱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만드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위험한 곳이에요. 가나안은 가난한 곳이고 척박한 곳이고 싸움이 많은 곳이에요. 먹을 것 별로 없어요. 메마른 땅이죠. 가난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싸움이 많으면 그런 땅에서는 인구가 불어나기 어려운 거죠. 먹을 게 우선 많아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전쟁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애굽은요 고대 사회에 정말 화려하고 정말 풍요로운 곳이고, 애굽은 먹을 거 많은 곳이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읽으면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 때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거기는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애굽은. 왜냐하면 이게 지형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애굽은 정말 풍요로운 것이, 그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이게 엄청난 이게 물이 내려와 가지고요 나일강 하구가 정말 푸르디 푸른 농사 짓기 좋은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나일 문명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진짜 화려하고 진짜 풍요롭고 정말 안정된 땅이 애굽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가지고요 거기서 정말 걱정 없이 자식 낳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게 하셔가지고요 막 이 펑튀기 하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이렇게 키워내신 거죠. 그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묵상한 것처럼 정말 신기하기 그지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언약, 선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꿈이 다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할 때도 있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아니면 나름 의롭게 살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모든 꿈이 다 깨어져서 모든 같은 환경이 나를 얽매는 것처럼 언제 빠져나갈지 모를 그런 감옥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요셉이요 뭐 징역 5년 10년 이렇게 언도받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 모를 무덤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로 떠밀려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빠져나올지 모를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고요.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는 죽음, 어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능력으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 이루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고 그것이 우리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요 진짜 소망 없는 사람들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한 큰 민족으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이 또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빌미가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요 큰 민족이 됐는데요 오늘 보면 7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가지고요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 애굽에서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요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노예처럼 대우해요. 노예 취급을 당하는 거죠.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신세를 당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왕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좀 왕조가 바뀐 거예요. 이를테면 고려가 조선이 되듯이 이렇게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과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게 된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처지가 마치 노예 신세처럼 변한 것은 애굽이 과거 요셉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애굽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오늘 보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대적의 편이 될 수도 있다. 자기 편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어요. 400년 이상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400년을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보시면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당신들을 돌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부터 저 하나님이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다. 그때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특별히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에게 애굽에 물들지 마라. 애굽에 뿌리 내리지 마라. 애굽 사람 아니다, 우리.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고 우리 기업은 저 척박한 가나안에 있는 거야.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요, 애굽에 물들어 살 수가 없었어요. 애굽은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러분 거기 12절,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강제 노역을 했는데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그래요. 그리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묵상했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왕 앞에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긴다.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정체성 분명하게 하고 우리는 애굽의 애굽의 자손 만대 뿌리 내리고 살아갈 사람 아니고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 지켜야 된다. 요셉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애굽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벽돌을 굽게 하고 흙을 이기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농경 문화에 물드는 사람 아니고 우리는 유목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애굽은 집 짓고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경 문화처럼 정착하는 생활 할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 정체성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물들 수 없는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고하는 자기 정체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지점이 어딥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인할 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 이게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 아니야. 우리는 애굽에 물들어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애굽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혐오스럽게 여기지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나그네고 우리는 저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 정체성 지키라고 요구한 거죠. 애굽은요, 그런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갈등입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애굽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산파 불러다가 산의 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지라 그럽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면, 거기에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이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요, 세상에 복종하지 않아요. 산파가 어떻게 왕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산파들은요, 21절 보시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 거예요. 집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 출애굽 1장에 재미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 애굽 왕 바로 그럴 때 바로라는 말이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왕 바로 큰 집. 그런데 애굽이 흥황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의 집이 흥황했다고 이 출애굽 1장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받은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이시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